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게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제가 신학교에 갓 입학해서 1학년 1학기 첫 수업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처음으로 신학교에 들어가서 어떤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지 또 어떠한 선생님, 어떠한 교수들, 또 어떠한 환경이 될지 참으로 기대하면서 수업에 참여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장 첫 수업에 학생들을 5명의 소그룹으로 묶어서 멘토 선생님을 한 명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삶을 나누고 또한 수업을 듣고 또한 상담을 하는 그러한 수업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속한 그룹은 낸시라는 선생님이었는데요. 당시 신학교 총장님의 아내분이셨습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은 분이셨는데요. 백발이 정말 잘 어울리는 분이셨고요. 저는 그분이 이렇게 학교에서 다닐 때마다 인상을 찡그리거나 무표정인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띄우시고 너무나 좋은 모습으로 항상 우리를 대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수업에 조를 나누고 이렇게 작은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수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신학교에 첫 발을 내딛는 신학생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알고 그들이 부족하고 그들 내면에 있는 것들을 또한 들어주고 상담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학교에서 제공한 그러한 과목이었어요. 먼저 선생님께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한 명씩 각자의 이야기들을 했어요. 일반적인 이야기죠. 언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소명을 받게 되고 어떻게 신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다 나누고 나니까 특별히 뭐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침묵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제가 기억에 남는 친구가 한 명 있었다고 했잖아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가 내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친구는 굉장히 먼 지방에서 또한 신학교에 공부하러 온 친구였는데요. 자신은 하나님을 평생 믿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노력했고 정말 기도했고 열심히 마음을 다졌는데 순간마다 또한 매번 자신의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렇게 험악하고 혼돈한 가운데 버려두실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의문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세상에 나아가긴 것도 말고 불과 몇 년 전에 자신의 동생이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당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왜 내 동생을 그렇게 아픔 가운데 데려갔는지 자신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울먹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면 왜 우리와 같은 인간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교회라고 불리는 연약하고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그 그러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그것들을 이뤄 가시는지 자신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천사들이 영광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나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가장 좋고 쉬운 방법일 텐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있는 이러한 의심이나 답답함, 이러한 아픔들을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고 왜 명확하게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지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믿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분명 아실 텐데 왜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신앙의 변화나 믿음이 들지 않고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탄식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친구는 신학교에 올 만한 친구가 아닌데 라는 저도 나름대로 그때 어렸고 저의 부족한 생각으로 저 친구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가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온 것이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한 마음과 판단과 선입견으로 그 친구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아마 제 주위에 있었던 동료들도 그러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낸시라는 선생님께서 그 자리에서 아주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좀 나이가 많으셔서 행동이 빠르진 않으셨었는데 그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셔서 그 다니엘이라는 친구에게 다가가셔서 그저 그를 아주 깊이 안아주셨어요. 그는 주먹을 불끈 쥐고 고개를 떨군 채 씩씩거리고 정말 떨고 있었던 그 친구를 안아주셨고 좀 시간이 흐르자 그 친구는 마음이 안정이 되었는지 그의 움직임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선생님께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아마 그 친구가 던진 질문들의 답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나 그때 어떠한 것들이 특별히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떤 대답을 하셨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친구를 안아주셨던 그 장면이 정말 인상 깊게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 친구처럼 정확하게 동일한 문제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답답함과 이러한 의심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한 번쯤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생각, 이러한 질문을 가지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더 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이 모든 사건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개입하시지 않으십니까? 왜 이 모든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왜 그때 나에게 그렇게 하셨죠? 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으셨죠? 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왜 나에게 그 모든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눈물 가운데 탄식하게 하시겠죠? 라는 그러한 답답함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날 낸시 선생님께서 성경의 진리를 의심하는 건 마음이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지요 라고 만약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면 그 친구는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그것을 떠나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받는 분들이 가끔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질문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당신도 의심하십니까? 당신의 그 믿음이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그 모든 신앙생활의 그 시간들 가운데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으세요? 라고 그러한 질문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한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모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의심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가장 위대한 신앙의 거장들도 그 마음 가운데 의심과 답답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의 어떤 인물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정말 의심병 환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수 없는 의심과 그러한 불안과 혼돈을 경험하였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그것이 타지 않는 가운데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만나고서 의심했습니다. 다윗의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 그가 그 고백들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고 혼란 가운데 있었는지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욥은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질문들을 쏟아내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시는 장면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록에 보면 그때까지도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말이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눈앞에 나타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내 눈앞에서 하늘로 올려 가시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보는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의심했던 것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뭔가를 하시지 않아서 당황스러웠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면 저 로마를 멸망시키고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메시아라면 그것만큼은 우리에게 해주고 가셔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질병 가운데 고난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땅끝까지 나아가 자신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여행 경비 책임져 주지 않고 떠나시는 그분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의 승천의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이 세상의 진짜 현실과 부딪히게 될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의 척도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를 덮치게 될 때, 우리를 엄습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믿음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의지하고 따른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에게는 불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부모에게든지 아니면 친한 친구에게든지 누군가로부터 믿음의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믿음을 물려받는다라고 할까요? 좀 이상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좋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나의 믿음도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은데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현실의 세계 가운데 나 혼자 있게 되었을 때 나의 믿음이 어떠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영향받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각자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처럼 스스로 그 배에서 발을 내딛어서 그 바다를 밟을 수 있는 그러한 도전과 행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원하십니다. 언제까지나 다른 사람의 등에 업혀서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참 독특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인데요. 야곱이라는 인물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성경의 인물 중에 배우고 싶은 사람이거나 닮고 싶은 사람을 질문해 보면 야곱이라고 대답한 사람을 아직까지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일반적인 시선으로 판단해 볼 때 야곱은 좀 야비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쿨하고 멋진 모습, 뭔가 여유 있고 중후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지는 않아요.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가질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억센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가족 중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내 가족이라고 자랑하지는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했던 이 야곱의 스토리, 인생의 모든 줄거리들, 이야기들이 창세기 50장 중에서 25장, 거의 절반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굳이 야곱이라는 이 부족하고 정말 멋있어 보이지 않는 사람의 그 인생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성경에 이렇게 길게 방대하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묵상하는 가운데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곱의 이야기 속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멋진 모습으로 정말 훌륭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아하고 아름답게 듬직한 신앙인으로 서고 싶은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때로 야비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막무가내로 이성적이지 않은 모습과 그런 행동과 언어를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의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데 달려들어가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인간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나의 평안과 복이 우선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야곱의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발견되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길게 이 스토리를 적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야곱의 모든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았어요. 다른 관점으로 그리고 야곱의 인생을 해석해보았습니다. 야곱이 그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였을 또한 그가 느꼈을 그 감정들에 대해서 좀 동감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처럼 복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복을 좋아했던 사람이었고요. 복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복을 참으로 많이 선포받고 또한 받았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복을 받았는데요. 먼저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랜 시간 있다가 이별하면서 그가 또한 야곱에게 축복해주고 있어요. 얍복강가에서 씨름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선포하고 있어요. 너는 복이다.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처럼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야곱에게 축복이 선포되고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저는 야곱이 복을 받은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있는 저만의 생각이었을까요? 야곱도 자신의 인생의 자리자리마다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 나에게 축복하셨는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야곱이 느꼈던 솔직한 감정은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야곱이 그렇게 투쟁하면서 쟁취하면서 얻었던 축복이었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터프하고 폭력적이고 또한 그렇게 무서웠던 형이 이제 장자가 된 나에게 와서 조아리고 얌전해져야 되는데 그의 현실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현실은 바뀌지 않고 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형은 더욱더 폭력적이었고 그의 분노가 가득 차서 언제 그가 나를 죽일지 모르는 두려움에 야곱은 떨게 되었어요. 그리고 금수저 집안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이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살게 되는데요. 가족이 더 악하죠. 그렇게 홀로 피신해서 믿었던 가족이 자신을 노예처럼 아무것도 주지 않고 부려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버티고 버텨서 부당한 고용주에게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탈출하여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자신을 죽이겠다고 따라오는 거예요. 얍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그와 씨름하는데 그 천사가 자신의 넓적다리 뼈를 쳐서 부러뜨립니다. 다시 만난 형 에서에게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가축 530마리를 그에게 주었어요. 야곱이 그동안 자신의 생명을 갈아 넣어서 만들었던 재산 아닙니까? 다시 돌아와 정착한 가나안 땅에서 사랑하는 딸이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에 분노한 형들이, 오빠들이 가서 그 사람들, 범죄자들에게 피해 복수를 하죠. 그리고 야곱은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혹시 그 민족들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죽이고 멸망시키진 않을까 벌벌 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때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깊은 상실감과 표출되지 않는 분노, 맹수들에 둘러싸여 있는 아주 연약한 동물과도 같은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심정을 그는 느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했는데 나는 이러한 현실과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까라고 그는 탄식했을 거예요. 하나님 분명 저를 축복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저를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축복하시잖아요. 그런데 나의 현실은 왜 이런 것이죠? 나는 왜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그는 반문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인생에만 나타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한 모습이 있죠. 하나님 정말 잘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 정말 더 잘 따르고 싶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어려움이, 이 모든 고난이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막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남편이 왜 그렇게 속을 썩이는지요. 아내가 왜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는지요. 자녀들이 왜 그렇게 사고만 치는지요. 직장의 상사는 나를 왜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안달인지요. 돈이 필요한데 들어오지는 않고 나가는 것 어디에 새는지도 모르고 항상 궁핍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프고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내 곁을 떠나게 되는 경험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입니까? 그렇게 탄식하고 울고 아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했던 적이 있어요.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해요.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는 그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 안에 품고 있는 뜻들이 있습니다. 나쁘다, 고난이다, 해롭다, 슬픔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그렇게 놀랍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러한 모든 인생들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야곱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복받은 인생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축복받은 자이다, 너는 행복한 자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야곱이 그것을 깨닫고 있든지 인정하고 있든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상관없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선에서는 그는 축복받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인지하는 그의 인생은 하나의 포인트들입니다. 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고향집에서 살았을 때가 있고요. 베델의 그 광야의 시간이 있었고, 또한 외삼촌과의 삶이 있었고, 또한 돌아왔던, 또한 하나님과의 살아갔던 모든 순간들이 점과 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 모든 포인트 가운데 눈물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셨다고 했는데 축복같이 생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과 너무나 비슷하고 동일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마다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을 것이고요. 실망하기도 했었을 것이고 의심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 가운데 오늘 축복받은 그 이후에도 수많은 어려움이 그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런 의미 없는 점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의 포인트, 점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의 선으로 이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고통과 아픔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너에게 축복해 주는 그러한 인생의 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인생의 모든 점을 이으셨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로도 그 선은 계속해서 이어져 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후손을 이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귀한 축복임을 성경에서 증언하고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때로 의심과 분노와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눈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되어 있어서 때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국들이 하나님 왜 나의 이 삶 가운데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탄식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그 점들도 하나로 이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것을 이은 그 자리에서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와 또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이끄시고 빚어가셨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아주 아름다운 것만 남아있지 않죠. 주님 앞에 서는 가운데 행복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즐거운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과 아픔과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되었을 때 지금 고난이고 아픔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이어놓으셨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정말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군요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것들을 행하고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그 하나님의 수많은 것들 가운데 한 개에서 두 개 정도밖에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는 것이죠.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늦지 않으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쉴 새 없이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사랑의 하나님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하루하루 정말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